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SQL 서버 2016의 관리 쪽에서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SQL로에서 근무하는 김영건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SQL 서버 MVP였는데 이제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MVP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데이터 플랫폼 MVP로 지금은 활동 중입니다. 저고요. 오늘 할 내용이고요. 레벨은 뎁스 있게 이렇게 딱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좋습니다 라는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벌써 한기환 부장님 말씀하셨죠.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SQL 서버가 리눅스에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SQL 서버 안 쓸 거야? 작정하고서는 막 기능들도 집어넣어주고 편의성도 많이 제공해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는 빨리 나와서 저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프리뷰에 등록을 하시면은 메일이 날라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프라이빗 테스트여서. 먼저 설치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볼륨 유지 관리 작업 수행 권한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SQL 서버를 설치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SQL 서버의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그 이유들 때문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은 SQL 서버가 데이터 파일을 생성할 때 혹은 데이터 파일이 자동 증가해서 늘어날 때 파일에 대해서 즉시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즉시 파일 초기화 뭔가 하면은 빠른 포맷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윈도우 깔다 보면은 지금은 다 빠른 포맷으로 진행이 되지만 예전 윈도우 깔다 보면은 포맷을 디스크 포맷을 해야 되는데 빠른 포맷이 있고 그게 일반 포맷이 있었어요. 빠른 포맷이 훨씬 빠르죠. SQL 서버도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는 빠른 포맷하고 비슷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기본적으로 권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SQL 서버의 서비스 계정에 볼륨 유지 관리 작업 그 수행 권한이라는 권한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설치가 다 완료된 다음에 권한 부여한 데 가가지고 SQL 서비스 계정에다가 이 권한을 부여를 해줬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윈도우즈 기본에 보면은 요 볼륨 유지 관리 작업 수행 권한 여기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이 포함이 되는데 예전에 저희 보면은 죄다 로컬 시스템 계정으로 다 서비스를 하셨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셨어요. 근데 버전이 높아지면서 로컬 시스템이 기본이 아니라 SQL 서버의 그 별도의 계정들이 생겼죠. 특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SQL 서버를 딱 깔자마자 이제 막 운영하시다 보면은 파일이 자동 증가를 해요. 그때마다 약간 멈칫멈칫하거나 디스크 IO가 확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요런 볼륨 유지 관리 이게 이름 되게 길어요. 요 권한을 별도로 부여해 주는 게 저희 컨설팅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치 과정에 보면은 요러한 권한 부여에 체크하는 박스가 보여요. 근데 이게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디폴트로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누굴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런 게 설치 과정이 있다라는 게 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화면이 안 좋아요. 그렇죠? 제가 설치하는 걸 띄웠어요. 그죠? 여기 보면 좀 깨끗하게. 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시면은 SQL 서비스 계정이 예전에는 뭐 로컬 시스템 많이 쓰셨지만 지금은 엔티 서비스에 MS SQL 서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요 계정에 볼륨 유지 관리 작업 수행 권한이 설치 과정 중에 추가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설치 과정에 포함됐다라는 건 매우 잘 된 것 같습니다. TempDB 보통 설치하실 때 TempDB 신경 쓰시나요? 사실 설치할 때 TempDB 별로 신경 안 쓰죠.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상황에 맞게 TempDB를 조절을 보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권고사항들이 있었죠. 뭐 CPU 개수에 따라가지고 뭐 파일은 몇 개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물론 TempDB의 경합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지정을 해줬는데 SQL 서버 2016부터는 설치 과정에서 TempDB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해주는 부분이 생겼어요. 어딘가 하면은 아이고 요거 다음은 넘어가면은 아예 TempDB라는 탭이 별도로 생겼어요. 생기고 CPU 개수에 따라 가지고 파일을 몇 개 만들지 SQL 서버가 일단은 권고를 해줘요. 물론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크기도 지정을 해줘요. 8메가짜리 파일이 4개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64메가바이트씩 자동 증가할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거는 4 곱하기 8, 4 곱하기 64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디렉터리라는 데에다가 저희가 TempDB를 꼭 뭐 기본 루트에, 기본 그 폴더에 지정을 해야 되라면 그건 사실 아니죠. 더 성능이 나은 데다가 놓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디렉터리를 별도로 추가하실 수 있어요. 별도 변경할 수 있어요. 게다가 좀 특이한 거는 추가가 돼요. 파일은 4개인데 여기 디렉터리가 하나면은 여기에 파일이 4개가 생겨요. 만약에 여기에 폴더를 2개를 만들면은 내 파일은 4개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2개 나눠서 넣어줘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설치를 할 때 아까 그 나왔던 경로에 TempDB1, TempDB2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넣었는데 TempDB1에는 작죠? TempDB.mdf랑 TempDB MSSQL3.mdf 이거 두 개가 들어갔고 트랜잭션 로그는 제가 여기다 지정을 했어요. 파일이 이쪽에 세 개가 생겼고 그리고 나머지 거 보면은 2번하고 3번 파일이 생겼어요. TempDB를 조금 더 잘 관리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아니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예전 시스템에서 TempDB 경험이 너무 심했어 그래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예 설치할 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잘 지정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트레이스 플래그 1117, 1118 이런 트레이스 플래그 있었는데 요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트레이스 플래그를 예전에는 필요하다면은 DBA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트레이스 플래그를 지정을 했었는데 2016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트레이스 플래그를 점점 안 쓰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레이스 플래그로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 것들을 세팅을 통해 가지고 뭐 셋옵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굳이 트레이스 플래그 안 쓰고 할 수 있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가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관련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SQL 2016을 다운로드 혹시 받아서 설치를 하시려고 했는데 내 PC는 오래된 거여가지고 32비트야. 32비트를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SQL 서버 2016은 X64 버전만 나옵니다. 물론 툴 같은 것들은 여전히 32비트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32비트짜리 툴이 있어요. 하지만 엔진은 여기 보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어널리스 서비스, 리포팅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64비트만 지원을 해요. 요즘 노트북도 다 64비트 쓰니까 그렇죠? 서버는 당연히 64비트 쓰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예전에는 설치 과정 중에 보면은 메뉴가 있었어요. 한 번에 설치가 됐었죠. 그러니까 엔진 깔고 나가지고 다음 하다 보면은 툴도 다 깔려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올 해가지고 다 까시죠. 그런데 이제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별도로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별도로 설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예 설치 미디어에 얘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치 센터에 보면은 엔진을 설치하는 거는 위쪽에 메뉴가 예전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나 나머지 그 관리 툴을 설치하시려면은 아래 메뉴가 별도로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얘 누르면은 툴이 쫙 설치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다운로드 받으라고 인터넷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한글로 딱 페이지가 연결이 되는데 고맙게도 그런데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정식 버전이 나왔죠. RTM 버전이 나왔지만은 얘는 아직도 4월 미리 보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다운 받으면은 진짜 4월 미리 보기가 다운 됩니다. 근데 정식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정식 버전이 나왔고 7월 달에 업데이트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를 우리 한국 사람인데 EN-US로 변경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미국 페이지가 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신기한 건 얘를 다운 받으면은 보이시나요? 어우, 되게 똑똑해요. 나 한국 사람인 걸 이미 얘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당분간은 받으셔야 되고,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리포팅이 됐기 때문에, 곧 바로 바뀔 것 같아요. 혹시나 오늘 집에 가서 하실 분들은, 요걸 참고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게 노출될 뻔 했어요. 설치 과정에서 또 변경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진작에 변경이 됐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만들어요. 만들면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은 얘가 뭐 따라가나요? 모델 데이터베이스 따라가죠. 모델 데이터베이스 내용들 그대로 만들어져요. 근데 기존에 보면 모델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크기가 5MB였어요. 그리고 트랜잭션 로그는 1MB예요. 게다가 자동 증가는 1메가 10%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단은 뭐 1메가 뭐 이렇게 늘어나라고 하죠. 뭐 10%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트랜잭션 로그가 뭐 100메가에 10%면은 10메가겠지만 얘가 많이 커져가지고 우리 트랜잭션 로그는 100기가예요. 거기에 10%면은 10기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곤란하죠. 그래서 보통은 자동 증가 사이즈를 메가바이트 단위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6에서는 바뀌었어요. 처음 사이즈 여전히 작아요. 8메가, 8메가인데 일단 자동 증가 사이즈는 64메가, 64메가로 변경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커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는 아까 즉시 초기화 있었죠. 그거를 잘 구성만 하시면은 이거보다 더 커져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요. 어쨌거나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설치를 하고선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만들면은 만들고 그냥 쓰셨지만은 이제는 아예 그런 작은 부분도 일단은 변경이 돼서 잘 쓰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키노트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2016에서 이제 열심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려고 찾아보면은 얘가 성능이 되게 좋아졌어요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2014에 비해서 아예 블로그들도 시리즈로 나오죠. It just runs fas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루 시리즈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깔아서 쓰면은 무조건 빨라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관리 관련된 게 뭔가 있을지 찾아봤는데,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검사, 체크DB죠. 체크DB가 예전보다 성능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더 좋아졌고, 게다가 저희가 맥스답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뭐죠? 병렬 처리 수준을 체크DB 돌릴 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맥스답 옵션을 썼죠. 아니면 체크DB가 예전에는 병렬 처리를 하면서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겪으시는 분들은 트레이스 플래그 2528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강제로 병렬 처리 수준을 낮춰서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맥스답 옵션이 생겨가지고 그럴 이유가 이런 트레이스 플래그를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게다가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페이지를 쭉 스캔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체크 스캐너라고 아예 그 스캔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가 내부적으로 인메모리 OLTP 메모리 테이블을 쓰는 방식처럼 락 없이 그냥 쭉 읽어가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좋아졌고 그리고 예전처럼 CPU를 많이 써서 병렬 처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없어져서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배 정도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병렬 처리 수준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운영 중에 돌렸을 때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CPU가 쓰레기 때 꽉 차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병렬 처리 체크DB이 좋아졌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유지관리 계획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DBA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뭐 서버도 껐다 켜야 되고요. 그렇죠. 장애났다면 fail 오버도 해주셔야 되고. 그거 말고 레귤러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유지관리 좀 작업들 있죠. 뭐 체크 DB, 뭐 통계 업데이트, 인덱스 리빌드 뭐 이런 것들은 DBA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인데 유지 관리 계획에서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뭔가 옵션들도 많아지고 좋아진 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결성 검사인데 무결성 검사 뭐 유지 관리 계획에 보면은 여기에 아까 저희가 했던 맥스 DOP 병렬 처리 수준 지정을 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테이블 락 옵션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테이블 락은 평소에 쓰시면은 그러면은 운영이 안 되겠죠. 체크 DB는 사실 락을 안 걸죠. 그래가지고 운영 중에 사실 돌리셔도 돼요. 물론 디스크 IO나 이런 부담이 있어서 돌리진 않으시겠지만은 사용자가 적은 시간에 돌린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액세스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테이블 락 옵션을 주면 좀 더 빠르겠죠. 하지만 동시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안 주긴 하죠. 물리적 전용 피지컬 온리라는 옵션이 있어요. 체크DB에. 그 옵션도 필요하다면 유지관리계획의 무결성 검사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뭐 체크DB야 뭐 체크DB니까 인덱스 리빌드하고 인덱스 리오가나이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진 점들이 꽤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전에는 인덱스 리빌드를 유지관리 계획에서 실행을 하면은 그냥 다 했어요. 얘가 뭐 인덱스 리빌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도 안 했죠. 그냥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2016부터는 이런 옵션이 생겼어요. 인덱스 상태 옵션. 그래서 인덱스를 리빌드를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리빌드 하기 전에 요러요러한 조건들에 맞는 애들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이 30% 미만인 애들은 안 할 거야. 혹은 얘가 페이지 수가 너무 작아요. 인덱스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얘는 인덱스 리빌드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 큰 것들만 할 거예요. 아니면은 마지막에 액세스한 것들 DMV에서 관리를 하죠. 인덱스 시크하고 뭐 스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DMV의 정보들이 남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사용된 게 적어도 7일 이내에는 한 번이라도 사용돼야지 인덱스 리빌드를 할 거야. 이런 조건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인덱스 리빌드 한번 돌리면은 뭐 우리는 뭐 저기 보면 주말에 돌리는데 주말에 5시간, 6시간 돌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안 해도 되는 애들 다 돌려서 그런 게 문제가 생기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옵션으로 주어져서 필요한 애들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조각화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옵션들도 줄 수 있죠. 빠르게. 네, 패스트 옵션. 샘플이고 디테일드 해서 이런 옵션들을 줘서 조건에 맞는 애들만 인덱스 리빌드나 인덱스 리오가나이즈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세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시간이 좀 더 체크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또 하나 인덱스 리빌드에만 있는 옵션이기는 한데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Wait at low priority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인덱스 리빌드를 할 때 저희가 온라인 옵션을 줘도 블락킹이 걸릴 수가 있어요. 온라인 옵션 주면 블락킹이 안 걸려야 정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언제 걸리나 하면은 인덱스 리빌드 시작할 때 그때 스키마 락을 걸어요. 그리고 중간에 인덱스 리빌드 하는 과정에서는 락 없이 액세스가 가능해요. 그리고 다 끝나는 시점에 또 정리하기 위해서 스키마 락을 또 걸어요. 그 두 번에 대해서는 락이 걸리거든요. 그때 그 두 번의 락에 대해서도 블락킹 걸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wait at low priority라는 옵션을 쓰면은 그렇게 락이 걸렸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옵션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확인하고 가죠. 유지관리 계획, 관리의 유지관리 계획이 있어요. 요거는 다 아시죠? 유지관리 계획. 제가 여기서 인덱스 다시 작성, 인덱스 다시 작성이 리빌드죠. 인덱스 다시 구성이 리오가나이즈고 이름이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해요. DB는 제가 테스트 DB 뭐 이런 거 하나 선택을 하고 옵션들을 좀 보죠. 일단 고급 옵션 중에 보면은 인덱스를 온라인으로 유지할 건데, 이거 아까 저희가 봤던 옵션이죠?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낮은 우선순위가 사용됨. 이게 아까 weighted, low priority, 뭐 얘인데, 얘를 체크를 한번 해보죠. 옵션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고. self는 아까처럼 블락킹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 최대 기간 가렸지만은, 요 분 동안 기다리다가, 내가 죽을 거야. 인덱스 리빌드가 하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락커스는, 나를 블락킹하고 누가 업데이트 길게 치고 있어요. 걔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인덱스 리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걔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블락커스예요. 보통은 셀프를 하겠죠. 그죠? 우리 회사는 인덱스 리빌드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안 하면 사장님이 혼내요. 라고 한 데는 블락커스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셀프. 그죠? 맥스탑 지정도 돼요. 그죠? 인덱스 리빌드 할 때, CPU 제어를 하기 위해서, 최대 기간, 한 1분은 기다려야 되겠죠? 그 아래 보면은, 인덱스 상태 옵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이상 조각난 거, 그리고 페이지는 몇 개 이상 되는 거, 뭐 마지막 사용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체크를 한번 해보죠. 7일 이내에 한 번에 사용된 것들. 그래서, login. 그리고 저장. 인덱스 리빌드. 네.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잠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메롱이어가지고, 이거 먼저 테이블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한번 해보자. 요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거 생겼어요. 그죠? 예전에, if 하고선 exist 한 다음에 요 테이블 있는지 찾은 다음에 있으면 드랍해라라고 해가지고 줄이 한 두 줄 이상은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개체는 아니지만 일부 개체에 대해서는 테이블이나 프로시저나 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줄로 해결이 돼요. 있으면 지워, 없으면은 말고 뭐 이런 겁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stand count on 하고 데이터를 좀 엄청 집어넣어보죠. 네. 사이즈가 적당히 커요. 적당히 커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었는데 얘에 대해서 인덱스 피지컬 스탯 얘가 뭐죠? 얘가 조각 났는지 뭐 이런 것가 정보들이 여기 기록이 돼요. 봤더니 이거 프래그멘테이션이 82%가 생겼어요. 왜 그렇죠? 제가 테이블을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 컬럼을 줬는데 여기에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하고서는 거기다가 죄다 뉴 아이디를 줬거든요. 굉장히 랜덤한 값이 들어가죠. 랜덤한 값이 들어가는데 프라이머리 키 때문에 정렬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조각이 잔뜩 났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고 어디 갔어? 에이? 네, 아까 특정 테이블, 특정 데이터베이스, 그걸 했으니까 죄다 걸리겠죠? 얘를 한번 실행해 볼 거예요. 실행하기 전에 프로필러를 띄워서 무슨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지 한번 보죠. 되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필러에 보면은 막 뭐가 기록이 돼요. 근데 이거를 글자도 깨갖고 이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떠놓은 게 있죠. 뭐가 실행이 되나 하면은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일단은 DB 인덱스 유세지 스탯에서 봐서 얘가 시크나 스캔했던 게 마지막 아까 7일 이내에 뭔가 사용한 게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거 체크를 해요. 그런 애들 중에서 그 테이블 중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 피지컬 스탯에서 보면 얘가 조각이 얼마 났는지 그 내용들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얼터 인덱스 명령을 써가지고 해당 위에 있는 조건 두 개를 맞은 애들만 얼터 인덱스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쭉 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한 거고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죠? 리빌드 할 거고 파티션 하지 않았으니까 all 하고 네. 백스탑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백스탑 1 아까 세팅되어 있는 거 그리고 웨이트의 로우 프라이어리티에서 1분 기다렸다가 1분 동안 계속 블락킹 걸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 내 자신을 죽여라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리빌드에 대해서 좋아진 점들을 확인해 봤고요. 백업 옵션에서 달라진 점 몇 개만 체크를 하고 뭐가 있나요? 책섬 백업할 때 저희가 책섬 검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게 체크디뷰를 100% 대신해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백업 받을 때 여유가 있다라면 책섬 수행해주면 좋죠. 그리고 오류 발생 시 개선 뭐 이런 것들 있고 아래 옵션들이 하나 더 생긴 게 있는데 크기 차단, 최대 크기 전송 뭐 이런 게 있어요. 최대 크기 전송은 저희가 이제 백업 받을 때 얼마 그 바이트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넘기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늘려주면은 실제로 백업 성능이 늘어나긴 해요. 얘랑 버퍼 카운트를 같이 늘려주면은 성능이 좋아지긴 해요. 크기 차단. 크기 차단이 뭘까요, 이게?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크기 차단은 그러면은 여기 6536바이트보다 큰 애들은 백업 받지 말라 뭐 이런 건가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블록 사이즈라는 옵션이 있어요. 블록 사이즈가 뭔가 하면은 디스크 쪽에 받을 때는 상관이 없고 뭐 테이크 같은 데 받을 때 블록 사이즈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넣어 줘야지 성능이 잘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64KB 익스텐트 단위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블록 사이즈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크기 차단입니다. 오해 소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언젠가 고쳐 주시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하면은 네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원 기록 정보 삭제 이게 제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를 하고 백업 정보는 복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저희 김정사 이사님이 리포팅을 해가지고 이게 드디어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다시 와서 애저 얘기를 좀 할 건데 국내 애저 사용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곧 애저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들어올 거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애저 SQL 서버랑 애저랑 가장 이렇게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그 접점은 아마 백업할 때 애저 스토리지를 써보는 게 가장 그 첫 번째 걸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넣는데 애저 스토리지에 백업을 받을 때 지금도 가능해요. 2014도 되고 사실 2012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업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투 디스크나 테이프 아닌 URL로 저희가 백업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경로에 요 파일이 생겨요. 요거는 애저에 있는 스토리지 주소고요.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인데 폴더랑 비슷해요. 2014에서는 이거 애저 스토리지의 타입 중에 보면은 블락 블롭이라는 게 있고 페이지 블롭이라는 게 있어요. 2014에서는 페이지 블롭만 지원을 했고 2016부터는 블락 블롭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요. 블락 블롭이 백업 용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요. 백업 속도는 사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백업 속도가 빠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복원 속도는 확실히 빠르긴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파일들을 여러 개 나눠서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 백업 받을 때도 디스크 이제 여러 개 나눠가지고 백업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핑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블락블락을 사용하면은 스트라이핑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 요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트라이핑해가지고 받으면은 최대 12테라까지 12.8테라인가까지 애저에 받을 그 백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일단 압축해가지고 넘기면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만 잘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백업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간단히 보죠. 일단은 예전 방식은 페이지 블럭으로 처리했던 건데 페이지 블럭은 크리덴셜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페이지 블럭을 쓰려면은 그냥 아이덴티티 여기에 있는 그 저희 애저 스토리지 이름 집어넣고 시크릿 키 집어넣으면 돼요. 블록 블록으로 처리를 하려면은 SAS라는 요런 방식으로 URL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블록 블록만 알아보도록 하죠. 블록 블록으로 저희가 크리덴셜을 만들어야지 아무나 제 스토리지에다가 백업 받으면 안 되잖아요. 키가 필요하고 그래서 블록 블록 네, 저희가 백업 파일 4개 나눠가지고 백업 받아보면은 백업이 네, 잘 돼요.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사실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국내 애저 센터가 들어오면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매니지 백업 얘는 뭔가 하면은 SQL 서버가 애저 이거 애저에다가 백업 받는 거 동일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설정만 해주면 SQL 서버가 알아가지고 백업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DBA가 없어요. 백업은 받아야 되겠어요. 로컬에 스토리지 좀 많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면 편해요. 그래서 매니지드 백업이라고 UI가 아직은 지원을 안 하는데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애저 쪽에다가 백업을 받을 수 있게 풀 백업 받고 로그 백업 받고 이제는 스케줄도 걸어가지고 백업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매니지드 백업입니다. 쿼리 스토어입니다. 쿼리 스토어. SQL 서버 2016에서 진짜 기대를 많이 했던 기능이에요. 사실 요 기능 하나만 가지고 뭐 잠깐 뭐 몇십 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닌데 오늘은 요런 게 있습니다. 맛만 보시고 아마도 조만간 쿼리 스토어만 가지고 또 세미나 하는 시간이 더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그 딥다이브하게 이렇게 하는 세션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되게 괜찮은 기능이에요. 뭔가 하면은 DBA도 아니면 개발자들 보면은 성능이 항상 고민이죠. 성능이 고민인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쿼리들 아니 프로시저들이 잘 실행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잘 돌던 프로시저가 갑자기 너무 느려졌어요. 느려지는데 얘가 막 CPU도 막 잡아먹고 막 프로시저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서버 전체가 문제가 되면서 프로시저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죠. 가장 먼저 뭐 하시나요? 서버 껐다 키시죠. 페이로버 하신지 껐다 키시든지 당장 해결해 막 그러면은 껐다 키십니다. 껐다 키면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껐다 켜서 해결되는 때는 보면은 저희 경험상 보면은 실행 계획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덱스 시크 하는 걸로 잘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리컴파일이 됐어요. 아니면 뭐 통계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컴파일이 다시 되면서 이제 안 좋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다시 만든 거죠. 안 좋은 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속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성능에 문제를 일으켜요. 쿼리 스토어는 이런 실행 계획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해결해 보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게 쿼리 스토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실행 계획들을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두고 그럼 이 프로시저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럼 어제는 얘 실행 계획이 어땠는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DMV를 잘 지져가지고 우연히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럼 과거에는 실행 계획이 어땠는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쿼리 스토어는 이런 실행 계획들을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차곡차곡 기록을 해놓고 집계를 내놓고서는 얘네를 비교를 해주고 어떤 쿼리가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게 쿼리 스토어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얘가 SQL 서버 명령문이 들어올 때 컴파일 할 때랑 익스큐션 할 때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고 그거를 SQL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얘는요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이게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봐도 엔터프라이즈 기능일 텐데 실제로는 모든 에디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됩니다. 사실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스펙상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 스탠다드 에디션을 쓰셔도 쿼리 스토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기능입니다. 아닐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맞죠?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특히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2016 이제 차기 버전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2년마다. 나왔을 때 2016부터는 코리스토를 사용해가지고 계속 정보를 기록하면은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플랜이 변경됐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에요. 문제는 이게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이제 프로필러 사용할 필요가 없겠네. 쿼리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쿼리 정보들이 껌껌이 다 기록되는 건 아니고 실행될 때마다 그 정보들이 저희가 그 지정된 조건들에 따라 가지고 집계된 정보들이 기록이 돼요. 짧게 하면은 분단위로 똑같은 쿼리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평균 얼마나 썼고 맥스 값은 얼마고 뭐 이런 정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러의 대체는 아니에요. 여기 아래에 있는 요러요러한 DMV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잘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잘 기록하는 게 중요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디스크의 기록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계속 바로바로 디스크에 기록을 하면은 그러면 IO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성능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먼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메모리가 차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정된 시간이 되면은 디스크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부하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또 하나, 읽을 때는요. 읽을 때는 일부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을 거고 일부 데이터는 디스크에 있을 거예요. 읽을 때는 얘네 그냥 같이 묶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항상 최근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스크립트가. 제가 미리 그 TestDB에는 미리 데이터를 좀 이렇게 담아와서 일단은 구성하는 것들은 TestDB2라고 하나 만들고 여기다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에 동의어 프로그램 기능 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스크립트로 해도 되지만 UI상에서 속성 들어가서 쿼리 저장소라는 옵션이 이제 생겼어요.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설정이 가능해요. 다른 거 설정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해제 아니요 읽기쓰기로만 바꿔주고 확인 누르면은 쿼리 스토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뭐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어요. 최대 크기는 얼마나 저장을 할 건지 사실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 크기나 뭐 얼마나 오래 보관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 플러시 메모리에서 이렇게 넘기는 거는 어느 간격으로 할 건지 그리고 통계 집계내는 거는 어느 간격으로 뭐 통계 수집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데모를 봐야 되니까 1분마다 내릴 거고 집계도 1분마다 할 거예요. 사실 100메가는 좀 작은 것 같긴 합니다. 100메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작은 것 같긴 하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둬야지 아마 저희한테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쿼리스토어에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에 쿼리 저장소에 대한 메뉴가 생겼죠. 근데 지금부터는 TestDB 2번에 대해서 쿼리 날라오는 것들은 그럼 여기에 다 기록이 될 거예요. 프로필러처럼 기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미리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제가 뭘 할 건가 하면은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었어요.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인덱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 대해서 실제 실행 계획을 보죠. 이게 제가 대부분 데이터는 A라고 집어넣었어요. 그죠? 한 만 건 정도? 그리고 C라는 데이터 다섯 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C라는 데이터 셀렉트를 하면은 실행 계획이 잘 나와요. 그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인덱스 하고 A 집어넣으면 어떡할까요?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인덱스 스캔을 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 거예요. 뭔가 하면은 위에 있던 내용 그대로 만들 건데, 파라미터로 값을 받아가지고 selected 그 return해주는 아까 위에 있는 add call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프로시저 만들고서는 제가 캐시를 좀 날리고 실행을 하면은 이 프로시저에 제가 처음 파라미터를 C로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얘에 대한 실행 계획은 ingest seek 하는 걸로 고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시크 한 걸로 계속 돌려보면은 O로 돌려도 시크를 할 거고 C로 돌려도 시크를 할 거고 사실은 A로 돌려도 시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는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프로시저가 캐시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고 처음 들어온 파라미터가 A예요. 그럼 이제 이 프로시저는 플랜이 클러스터드 인덱스 스캔 테이블 스캔하는 걸로 바뀌었죠.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파라미터 C를 집어넣어도 금방 나오니까 시크를 해야지 원래는 정상인데 보면은 얘는 여전히 계속 스캔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시저에 대해서 플랜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쿼리들이 돌아요. 잘못된 쿼리라고 저희가 보이는 것들이 계속 돌아요. 시행계획을 빼고. 그럼 우리 시스템이 사실은 난리가 나겠죠. CPU가 막 올라가고, 요거 가지고 안 올라가겠지만은, 실제로 운영 환경이라면 CPU가 올라가든지, 디스크 알고 생기든지, 0.001초 만에 나오던 쿼리가 1초, 2초 걸려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때 저희 쿼리 스토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리소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애를 딱 보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옵션을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쿼리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쿼리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은 기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기간의 실행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저기 IO가 좀 차이가 날 거니까 아까 저희가 그냥 클러스터 인덱스 스캔하는 게 여기 세 번째 잡혔네요. 사실 이거보다 문제가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 아니고 평균값으로 보죠. 그러면은 요 쿼리가 사실은 select 별표 from 요거 프로시저 안에 있는 그 쿼리예요. 그 쿼리인데 프로시저가 뭔지 잡히지는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쿼리에 대해서 플랜은 잡히고 그리고 저 쿼리에 대해서는 플랜이 두 개 생겼어요. 계획 아이디가 있죠. 플랜 두 개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논리적 읽기의 평균값 가지고 보고 있죠. 그럼 요 쿼리는 요런 시점에서 실행이 됐는데 근데 어떤 플랜은 똑같은 쿼리인데 어떤 플랜은 IO가 얼마 안 생겨요. 그죠? 읽기 IO가 어떤 애는 요 플랜은 똑같은 쿼리인데 IO가 많이 생겨요. 그럼 보죠. IO가 많이 생기는 애는 클릭을 하면은 요 쿼리예요. IO가 적게 생긴 2번은 요 쿼리예요. 그죠? 똑같은 쿼리인데 플랜이 IO가 적게 생겼을 때랑 지금 IO가 많이 생겼을 때랑 구별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는 원래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이게 원래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쿼리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강제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돌고 있나요? 끝났죠? 네. 그러면은 저희는 우리 회사는 이런 실행 계획보다는 이런 실행 계획이 더 적합해 라고 판단을 하실 거고 그때 여기 아래 계획 강제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는 실행 계획이 얘로 고정이 될 겁니다. 강제로 고정 강제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얘로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얘는 이제 무조건 시크를 해요. A로 갖다 놔도 무조건 시크를 합니다. 이거 캐싱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캐싱돼서 그런 거냐고 보죠. 캐시를 다 날리고 그리고 A 되게 많은 거 가지고 해도 역시나 인덱스 시크를 해요. 그죠? 요 실행 계획으로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좋죠. 게다가 이게 SSMS에 나온 기능이긴 한데 요 실행계획하고 요 실행계획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Shift를 누르고 얘를 누른 다음에 Shift 누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누르면 같이 선택이 돼요. 그런 다음에 위에 보면은 실행계획 비교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실행계획이 비교가 돼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속성창이 잘 옆에 안 왔네. 옆에서 내용들을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제가 궁금한 거는 얘 도대체 초기 파라미터가 뭐였어? 첫 번째 거는 A로 들어와서 컴파일이 됐어요. 그죠? 얘는 C로 들어와서 컴파일이 됐어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쿼리 스토어예요. 얘네들 뭐 네. 그럼 UI상으로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UI상으로 안 하고 요러요러한 내용들을 구미에 맞게 요런 DMV 가지고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셀렉트를 하시고 집계를 내시고 그래서 구미에 맞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게 남지 않아서 다음 넘어가죠. 데이터베이스 커프트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죠. 기존에는 서버 단위로 설정하거나 SBandwa 컨피규어를 통해서 아니면 트레이스 플래그를 통해서 설정했던 옵션들을 이제 DB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x DOP, 병렬 처리 수준, 혹은 Cardinality Estimation을 예전 버전으로 써라. 2014 이전에 썼던 Cardinality Estimation을 써라. 혹은 Parameter Snipping, 혹은 Query Optimizer, Hotfix 같은 것들을 이제는 DB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가 장점일까요? 네. 모든 서버에,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하게 옵션을 주지 않고, 이제는 DB 단위로 세분화해가지고, 옵션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렬 처리 수준을 예전에는 서버 단위로 주던지, 아니면은, 쿼리에 옵션을 줬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A 데이터베이스에는 Max DOP를 8로 줘라. B 데이터베이스에는 Max DOP를 1로 줘라. 이런 것들이 DB 단위로 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Alter Database Scoped Configuration 한 다음에 Set 하고 옵션을 지정을 하면 돼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옵션들 보면은 Secondary라는 옵션이 있네요. 이건 뭔가 하면은 가용성 그룹을 사용할 때 Secondary 옵션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역시 가용성 그룹에 옵션을 줄 때 Max DOP Primary에서 뒤에 Primary라는 옵션을 주면 Primary에 있는 값을 따라 써라. 이런 옵션입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뭐 Cardinality Estimation On 하면은 그거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4 버전에서는 9481 9481을 쓰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걸 Off 시키면은 2312 뭐 New C를 써라 뭐 이런 옵션입니다. 내려가서 네. 쿼리 옵티마이저 핫픽스 같은 경우에는 핫픽스가 나올 때마다 이게 바로 적용되지 않고 4299라는 트레이스 플래그를 써야지 적용되는 옵션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서버 전체적으로 예전에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줄 수 있습니다. 요건 앞에 슬라이드에 나온 건 아닌데 DB 단위로 프로시저 캐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명령문으로. 예전에는 flush proc in db 이런 dbc 명령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alter database 명령 가지고 프로시저 캐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옵션들 보는 내용 보는 dmv는 아래와 같습니다. sys.database_scoped_configurations를 실행해 보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옵션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트레이스 플래그 1117118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앞에 tempdb 설정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1117118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옵션들이 데이터베이스 혹은 파일 그룹으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트레이스 플래그를 사용해서 옵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117, 1117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파일 그룹 안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이 자동 증가하게 됐을 때 동일한 사이즈로 증가해라 라고 하는 게 1117 옵션이에요. 1118 옵션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컨텐션이 있을 때 막 그 서로 사용하려고 막 그래서 경합이 생겼을 때 믹스트 익스텐트를 사용 안 하고 유니폼 익스텐트만 사용하게 해서 경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옵션의 1118입니다. 이게 2016에서는 이런 명령문으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 설정은 tempdb에 대해서 기본 설정은 autogrow all files 1117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파일 중에 하나라도 자동 증가를 하면은 나머지 tempdb 파일들이 같이 자동 증가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ixed page allocation이 off 되어 있는 거는 모두 uniform extent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일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정은 네. autogrow single file 그러니까 각각의 파일 그룹 안에 각각의 파일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가지고 필요할 때 자동 증가해라 라는 옵션입니다. Mixed Page Allocation 역시 OFF로 되어 있어요. tempdb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티션 관리에 대해서 향상된 점을 말씀드릴 텐데 Truncate Table이 파티션 단위로 가능해요. 예전에는요. Truncate Table 하면은 테이블의 전체 내용이 한 번에 지워졌었는데 이제는 파티션 테이블이라면은 특정 파티션의 내용만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아졌나요? 예전에는 특정 파티션의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 해당 파티션을 다른 테이블에도 옮기고 그 테이블을 날려버리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파티션별로 지울 때 그런 불편한 작업 없이 truncate 테이블 명령으로 한 번에 가능해요. 더 빨리, 더 쉽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어요. 파티션별로. 관리적인 면으로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해서 SQL 서버 2016에 향상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SQL 서버 2016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